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사무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사무엘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13장 18부터 20장, 23장, 31장에 이렇게 요나단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나단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0장이라든지 뒤쪽에 또 보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혹자는 시카고 그 신학대학에 있는 제닝스라고 하는 학자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말해주느냐, 어떤 분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의리, 그거를 우리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을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는 왕을 세우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 했던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사실은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은 똑같은 왕을 세우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의 후계자는 요나단이에요, 사실은.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이 되도록 그 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임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동성애 관계도 아니고 친구 사이의 의리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삶에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오질 않는 거야.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요나단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게 사울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옮겨가는구나.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권을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요나단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 번 반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두 번 반복되는 거 하나님이 확실히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정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옮기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나단이 두 번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왕이 될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아마 요나단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단이 알아봤기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사실은 목숨도 부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나단이 그 예수님을 그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그 군인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보면 말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은 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얘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다윗도 알고 있었고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둘이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똑같이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비전을 아는 것입니다. 같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관심사가 같아지는 거예요. 관심사. 관심사가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관심사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 그 김숙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그 라사모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라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새로운 라면집을 찾아다니면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에 먹었던 라면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면 때문에 웃고 라면 때문에 울고 라면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그렇죠?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로 우리가 새로운 라면집이 있나 찾아보자 이러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헤어지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완전 종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동아리 모임은 우리가 모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모일 때마다 대부분 무슨 얘기해요? 비슷한 얘기해요. 라면 얘기. 라면 때문에 울고 라면 때문에 웃고 했던 라면에 대한 간증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관심.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종말론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게할더스 보스가 말한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런 말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사실은 이 워딩 자체는 게할더스 보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게할더스 보스의 그 종말론을 그 리처드 개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약해서 한 말입니다. 정확한 워딩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게할더스 보스의 종말론, 구약의 종말론, 뭐 바울의 종말론 이런 책을 보면 그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에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하고 종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종말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런데 타락하고 구속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을 알려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의 최종 목표는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궁극적 관심이에요.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세상은 거기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로 다 수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궁극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 최종적 관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마지막 책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뭡니까?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모든 나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아이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흥분이 돼요. 제가 읽을 때 그 흥분되는 게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격스러워요. 야, 이런 날이 진짜 온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인도에 가서 같이 그 인도 사람들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최종적인 관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 마음이 같아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어요. 한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이래.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 그렇죠?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갖는 것에 내가 관심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까지도.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고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어요. 그렇죠? 겉옷을 줬대요. 중요한 걸 준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귀중한 걸 준 것이 아니라 이게 왕의 겉옷입니다. 자기가 이제 차기 왕자니까, 그렇죠? 왕의 군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니까 선물로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왕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사실 다윗은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집안의 원수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대적이죠, 사실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왕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왕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쉬운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능한 젊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이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요. 성과도 좋습니다. 능력이 좋고 성과가 좋은 건 좋은데 이 직원이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내가 이제 레이오프 당하게 돼 생겼어. 이 직원 때문에.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먼저 승진하게 생겼어. 이런 위험에서 박수 쳐주고 야, 잘한다.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아주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꾸 찬양팀 얘기를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 어느 날 젊은 분이 혜성같이 나타났는데, 오,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야. 세상에, 진짜. 근데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넘쳐. 이분이 찬양만 부르면 막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를 받아. 근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분 때문에 내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이제 찬양팀을 그만둬야 되나? 나 어디서 섬기지 막.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아무 일 없이 시간만 지나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혜성같이 나타난 다윗에게 왕을 인정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요나단이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적진에 용감하게 들어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아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드렸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권리까지 왕이 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포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됩니까? 자존심까지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뭔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뭔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뭔데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뭔데 나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다윗이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얼마나 끝까지 지키느냐?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그 사울 왕 그 왕가 사람들을 찾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그래서 므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므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그 언약 때문에.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사울 사람 7명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줘서. 왜요?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9장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궁궐에서 황급히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궁 안에 있었던 므비보셋은 같이 가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묻습니다. 여러분 왕이 도망갈 때에 같이 가지 않았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므비보셋은 죽이지 않아요. 왜요?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원더걸스, 혹시 아세요? 원더걸스? 한국의 그 원더우먼 말고, 저도 잘 모르는데, 딱 하는 게, 노바디, 노바디, 원추, 이런,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것만 딱 기억이 나는데, 그런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정말 대단한데, 왜냐하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그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최초로 들었던 한국 그룹이 바로 이 그룹이라면서요. 그렇죠? 대단한 그룹입니다. 그 멤버 중에 선예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간증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었는데,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화려했던 그 원더걸스의 그 연예인 생활을 다 접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원래 신앙이 있었던 자매라고 그래요. 원래 있었는데 사실은 껍데기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뉴욕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가게 되고 우연히 IT에 선교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대요. 네,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원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원더걸스 정도 되면요, 모든 젊은이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진짜 잘, 탑에 올라간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얘기보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선예자매의 그 간증의 그 동영상과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요,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미쳤냐? 정신이 있는 거냐?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포기하냐? 왜 그 사람이랑 결혼했느냐? 그 신랑이 혹시 재벌 2세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쌓아올린 게 아깝지 않느냐? 정신 나갔다. 이런 댓글이 수두룩해요, 수두룩.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회개하셔야 돼요. 예. 예.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봐요. 이상하게 봅니다. 저 미쳤구나. 정상이 아니고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예자매가 그렇게 포기할 때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뭐 기사나 뭐 거기는 정확히 잘 나오진 않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가족이 가장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족들이. 야, 네가 미쳤냐? 지금 거기 어떤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다 포기. 미쳤어, 내가. 정신이 있는 애냐? 네가 좀 젊어서 그러는데. 말렸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요, 불신자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신자 가정이 아니라 신자 가정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진짜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어. 예수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가족이 허용을 안 해요. 너 왜 그래? 정신 있어? 너 미쳤어? 살살 믿어. 적당히 믿어. 나도 믿음이 있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요나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단 집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사실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집안의 반역자입니다. 요나단이 집안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도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심지어 부모,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관심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려야 됩니다. 권리를 다 포기하고 부모 자식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